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고 낙망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을 우선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은 저희의 뜻보다 높으심을 신뢰하며 다시 돌이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완전하신 주님 안에 거하며 헛되지 않은 시간 속에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며 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밑가지로 섬기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하는 베드로의 물음에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저희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통로로 저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의 지체들이 팔과 다리로 한 몸이 되어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국 이기주의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반목이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정한종 목사님을 통해 예비하신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잘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생활아 생활의 예배아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오랜 숙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신장이 6 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한 규빗은 약 45.6cm이고 한 뼘은 약 20cm 정도이니 그의 키는 290cm도 넘었습니다. 우리말에서 관용적 표현으로 키가 아주 큰 사람을 과장해서 말할 때 팔척장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과장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구척장신보다도 컸습니다. 물론 어떤 사본에는 약 182cm 정도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인은 그의 신장만 보고서도 주눅이 들어서 전의를 상실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있었고 몸에는 물고기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약 57kg이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은 날의 무게만 해도 약 6.8kg이었습니다. 창 전체의 무게는 10kg을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갑옷과 창을 일반 군인이 입고 들면 아마 움직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는 커다란 방패를 들고 있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어디에서부터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 서 있는 경호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치를 때 양쪽에 대표자를 세워서 싸우곤 했습니다. 그 대표자가 이기면 그 전쟁 전체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것은 사상자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군대에서 싸움에 관한 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블레셋 쪽에서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를 챔피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신체 조건에 보호 장비, 전투력 등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군인이었던 골리앗이 마침내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이 이마에 박혀서 땅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을 사무엘상 17장 5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어 참수를 했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들고서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믿고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그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믿었던 자기 칼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부자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 곡식이 얼마나 많이 추수가 되었던지 곳간에 쌓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장고를 거듭한 후에 이렇게 결정하자 그의 가슴 속은 만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확신했습니다. 새롭게 지은 큰 곡간에 쌓아둔 많은 곡식과 물건은 그에게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평안함도 가져다 주리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 곡식과 물건은 평생 먹고 마셔도 모자람이 없기에 즐거운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 부자에게 많은 곡식과 물건은 그의 화려한 이력서와 명함과도 같았고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장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 부자의 생각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여러 해, 여기서 말하는 여러 해의 문자적인 의미는 많은 해입니다. 그의 남은 생애일 것입니다. 부자는 여러 해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곡식과 물건이 그의 남은 생애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젓고 계셨습니다. 부자는 추수한 많은 곡식과 자신이 가진 많은 물건, 즉 재산을 더 잘 보관하기 위해서 아주 큰 곡간을 지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은 미래를 보고 준비할 줄 아는 천리안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하루살이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둘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리앗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신뢰했던 자기 무기에 의해 목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 또한 자기가 그토록 신뢰했던 많은 곡식과 물건 때문에 영적인 하루살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과 어리석은 부자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허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부분인 1장에서 3장은 교리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는데 우리의 구원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시작되었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뒷부분인 4장에서 6장은 실천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뒷부분 중에서 지난 10주 동안 나눈 4장 1절에서 16절은 교회인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4장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실천, 그리스도의 몸이자 교회인 우리가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의 상반절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에는 동사가 두 개, 말하다와 증언하다가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를 한 개만 사용해서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말하노니 해도 되고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고 해도 의미 전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 동사를 사용한 것은 지금부터 거론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증언하다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을 넘어서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임을 덧붙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의견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때는 다르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인데 그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받아들인 이후에도 이방인이 하는 것과 같이 행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 바울은 4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권면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면서도 어린 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바르지 못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면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즉 유치한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이방인이 행하는 것과 같은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방인은 단지 외국 사람이나 다른 민족의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후에 출애굽할 때 장정, 즉 가장만 해도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먹었고 반석에서 터진 물을 같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민족 공동체라기보다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론을 잃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고 거기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과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이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였고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교회의 태동과 사도들의 사역을 자세히 기록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외국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삽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을 책임져 주고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삽니다. 골리앗과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허망한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목적이 없는 것,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 결과물이 없는 것입니다. 학생이 기말고사와 같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갑자기 TV 프로그램 중에서 재미가 없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면서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굳은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는데 불현듯 책상 위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된 책상에서 공부를 해야 더 집중이 잘 되지라고 생각하며 정리를 합니다. 내친 김에 책상 서랍을 다 열어서 그 속도 정리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다 하고 나면 그동안 왜 내가 정리를 안 했지라고 생각하며 개운해합니다. 그러고 나면 오늘 낮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기록해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평소에 쓰지 않았던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글이 굉장히 잘 쓰집니다. 처음에는 몇 줄 정도 기록해 놔야지 하고 시작했지만 있었던 일은 물론 그때 느꼈던 감정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것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 두 페이지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는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수업 시간에 필기한 공책을 펴서 반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니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라면을 끓여서 먹습니다.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젠 배가 불러서 슬슬 졸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지,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필기한 노트를 한 페이지 읽고 나니까 시각이 새벽 2시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이불을 덮고 잡니다. 이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늦은 시각인 새벽 2시까지 깨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데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딱 10분입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것에 관한한 허망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으로 좋아 보이는 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충동적인 일,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1절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알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허망한 것으로 귀결되는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나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엎조리게 됩니다.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이방인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 또는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고 셋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고 마지막 넷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명은 지성 또는 머리를 꿰뚫는 바르고 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이방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보다 못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담아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신과 같은 사람이나 자신보다 훨씬 못한 동물과 같은 것에 매이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이라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북쪽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 갈릴리 지방은 변방이라는 지역적인 이유로 역사적으로 주변 나라의 침입에 항상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 왕은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지은 후에 그 건축에 막대한 양의 백향목과 잣나무, 금 등을 제공한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방의 도시 20개를 그 보답으로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졸지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두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갈릴리야말로 짙은 어두움이 가득한 땅이 되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는 그늘진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된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즉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심으로 그를 당신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을 아그립바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이 이르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이 단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총명이 다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사흘 동안 멀게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보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총명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눈이 멀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고 지독한 무지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누려도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에서 도미누스 성가대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곡을 참 감동적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은 원래 외국 곡을 번안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1절에서 3절의 가사가 모두 다르지만 원곡은 뒷부분이 후렴입니다. 본래는 후렴인 우리말 1절 후반부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어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런데 원곡의 후렴은 이러합니다.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또한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삽니다. 또한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을 쥐고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분이 계심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쥐고 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은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었고 무기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싸움에 관한 한 그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자신이 차고 있던 칼에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신 부자는 큰 곡간을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추수한 곡식이 많았고 가진 물건도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많은 곡식과 물건이 여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같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이나 우리가 지닌 것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내일을 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며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적지 않은 교우님들이 귀성길에 올랐고 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온 가족의 내일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